자, 안녕하세요. 자, 어제 내린 비로 지금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네요. 자, 이런 날씨 아주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유난히도 쉬는 날이 많았던 5월이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달에는 평일에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편히 보내셨을까 모르겠네요.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멀리 있기도 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 다정한 말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을 훈훈한 정으로 채워나가보세요. 한층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즐거운 웃음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SFR 재테크 이야기 시즌2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회 때도 나와주셨던 소액 경매 전문가 신방희 대표님, 자, 마곡지구 프라이드 타워 황지희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경매의 또 달인 한 분이 오셨네요. 김민재 사장님이신데요. 우! 일명 오사카라고 하시네요.
멋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사카에서 일본
기대하셨죠?
보이신가 저는 또 그래서 했는데, 자, 오늘 요 세 분들을 모시고,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희 대표님부터, 저번 2회 때 방송이 녹음이 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방희 대표님이 또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에 대표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면 청취율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서울 소액인입니다. 본명은 신방희고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3년 정도 서울에서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여윳돈이 없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응찰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만 한 3년을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대화나 소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SFR에 그 현역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현재 자유로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시즌2에서도 저를 불러주시네요. 이게 뭐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다른 거 다 떠나서 황지님 또 김민재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이네요. 제가 그 예전에 신방희 님께서 네. 그 팟캐스트 하실 때 그 예. 방송을 다 봤거든요. 다 들었고 사진에 있으셨던 분들이네요.
예, 맞아요.
야, 그 사진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보면. 얼굴을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실물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훨씬 낫죠.
나요? 아,
네. 앞으로 좀 다행이네요. 같이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황지희님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이제 08년도에 그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 2012년도에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다시 부동산 쪽으로 왔고요. 지금 현재 그 마곡지구 쪽에 그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쪽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 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요. 예,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그 마곡지구에 분양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요?
아무래도 뭐 위례, 마곡, 미사 그리고 동탄은 신도시고, 특히 마곡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주도의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업 도시라서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이제 69개 기업이 아예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곡지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뭐 계속 완판 행진이었고, 그 기업 도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110만 평이거든요, 총.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0%가 이제 기업 연구소만 들어와요. 뭐 공장, 뭐 공단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LG도 뭐 4만 명 이제 들어오는 거고, 대우조선해양도 거제도에서 본사까지 올라오는 거고, 넥센타이어도 뭐 해외 그 연구진들까지 다 여기다 포진을 시키는 거고, 그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구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땅을 좀 싸게 해서 이제 모든 거의 전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이게 남자 여자 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양 쪽이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지 않나요? 여성분으로서 좀 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건 이제 상가 쪽은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예. 요즘에 뭐 그런 건 꼭 그 장벽을 두진 않죠. 예? 네.
더 잘하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분양에 보니까 이게 원호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직원분들이 여러 명 계시고 그 또 적은 직원들분 밑에 또 아르바이트로 또 그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씩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딱 고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저는 예, 경매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 마곡지구에 예. 좀 어떻게 좀 집을 하나 어떻게 좀 구하실 때 한번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는 건 없지만 네. 여쭤보시면 야,
결국에는 시즌 1이 지시 방송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카페나 이런 데 공개 강의가 있어서 가면 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가 떠들면 지시 어디 갔냐고 네. 물어요.
제가
반만 믿으세요.
지금 우리 황지인님을 제가 두 번째 뵀는데 예. 얼굴이 예. 떡 부러지게 생기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호기심 나서 이제 저한테 더 묻는다.
진짜 떡 부러지게 생기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아, 갑작스럽게 이제 특별 게스트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김민재님이라 보다는 오사카님으로서 많이 이름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경매에 입문하게 된 거는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중형 아파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좀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아파트가 좀 안 주춤했던 시기라서. 네. 근데 그 컨설팅 얘기로는 금방 단타를 칠 수 있다. 금방 되팔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컨설팅비를 주고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전에 단타를 못 치게 되니까 전세를 주게 되고 전세를 주게 되니까 또 이제 실수요자한테 팔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기초도 배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완전 마당발이시네요. 마당발.
아닙니다.
아, 네. 앞으로 저도 좀 많이 연락해 주시고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당발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불면에 시달려서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네. 제가 수면제인가 봐.
그래요?
네, 제가 얘기하면 졸린가 봐요.
그래서. 야 약간 굳었네.
아, 이게 전 찾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불면증이 있으셨다.
자, 하여튼 요 세 분을 모시고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연 법원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를 할 때 절차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입찰을 참여할 때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또는 경매를 참여할 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할 때 준비물,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할 때 써놔야 되는 그 기재 요령, 또 경매를 하기 전에 주의점, 그리고 그 물건을 권리 분석하는 방법, 또 경매를 받았을 때 대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명도 소송, 또 인도 명령 등등, 또 경매에 필요한 꼭 필요한 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경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늘 요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방위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법원 경매라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법원 경매요? 근데 우선 서두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앞서 지금 소개하신 그거를 이렇게 팟캐스트에다 꽉 채우면 시중에 네. 경매학원 뭐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아주 완결판을 다 지으셨어요. 이게
뭐 그 전에 이제 우리 신방위님께서 해놓으셨던 그 자료를 토대로 저도 긴장을 하고 지금 하는 아니, 거라서 준비를 제 많이 거, 해야 됩니다.
제 거 자료 없는데 저 떠들기만 했는데.
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더 많이
아니 그러니까 하고 너무 주도면밀하게 많이 해놓으셨네. 이거 시중에 경매학원 초급 과정은 거의 이 듣는 걸로 끝날 판. 이게 유튜브보다 더한 것이 팟캐스트는 음원 파일이 이게 작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링크 걸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거거든요. 기초반 정도는 그냥 팟캐스트로 끝나버릴 정도로 스케일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보고
예.
또 강의를 또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신방위님이 나중에 경매 한번
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뭐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플이 이 휴대전화보다 비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변호사의 수업을 어플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비싸졌던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자, 아, 법원 경매란 무엇인가?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술적인 걸 뭐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 즉 법원이 담보물, 부동산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매각한 것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서술이 돼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그 개인적인 의견은 법원 경매란 다른 어떤 매각 형태보다도 어쩌면 앞서 있는 모든 그 잔여적인 권리까지도 청산이 되는 아주 제도적으로 상당히 완벽한 매매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 혼자 견해의 생각으로는
예.
일반 매매보다는
예.
또 뭐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있고 여러
예.
가지 있는데
예.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하는 부분은
예.
안전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요?
안정성이 좀 상당하죠. 예. 다른 유동화에 대한 어떤 그 채권 장사하거나 주식 장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다는 느낌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논리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도 또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잔여적인 것이 경매 법정에서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물건이다.
그러면 이게 그 법원의 입찰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금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부분인데 좀 딱 하나만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법원 경매가 시중에 어떤 매매보다 유리한 점이 있냐고요?
아니, 법원에 입찰을 했을 때
예.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유리한 점 한 가지 정도만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을 끼고
예.
계약금,
예.
중도금, 이제 잔금 이런 식으로 치르는데
예.
뭐 법원도
예.
이렇게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명도를 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는 돈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일반 매매, 일반 전월세 계약에서는 주인이 일부 보증금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다른 집을 구해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아.
명도하는 와중에 이제 소란은 났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의 질문의 취지하고는 안 맞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법원 경매 매물에서 좋은 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해주는 감정평가서에 일단 감정이 나와 있고
네.
또 집행관이 가가지고 현황 조사를 해주고
그렇죠.
관련 문서가 상당히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 대로
아.
일반 매물보다 중개사의 일인의 말이나 그 지역의 어떤 특성보다는 그래도 많이 객관화된 재료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정보들이 상세하게 많이 기록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신권에서 그 유찰이 돼서 80%에서 응찰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내 본인의 응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찌라시가 뿌려진 거죠. 많이 알려진 물건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입찰을 할 때
예.
이제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절차.
예.
그럼 입찰을 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원래 황진 씨가 설명하는 거 아니었나요? 절차.
아, 그거는 경매 절차였고요.
예.
뭐 입찰은
예.
워낙에 뭐 신이사님이 많이
예.
입찰을 보시니까.
아, 입찰을 가는 거지 입찰을 설명하라고요, 제가?
네, 예, 입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랑.
아, 지금 여쭈신 거는
예.
최 이사님이 저한테 여쭈신 거는 입찰장에 가는 절차가 아니고 법원 경매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것이 예. 입찰에 올려지는 절차가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야. 가실 땐 입찰을 보러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 기본으로 지참을 하시고 은행 가서 수표 한 장 끊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라식 수술해가지고 눈이 좋은데 이 활자를 제대로 안 읽으신 거라니까.
입찰 절차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물건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물건을 경매장에다 붙여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여기 저
그거는 제 경매 절차.
아, 그러니까 요 네. 내용을 보셔봐요. 요 내용을 찾아보셔봐요. 입찰 절차.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중개사 출신이시니까 요게 맞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근저당에 있는 집인 줄 알고 아, 이까지 것 때문에 경매 당하겠냐 해서 들어와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1억짜리 집인데 내가 전세 3천 살아요. 근데 근저당에 한 3천인가 2천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물건값하고 다 해봐야 이건 뭐 한 8천밖에 안 돼 있으니까 설마 이 집이 경매 들어가겠냐 하는데 그 근저당의 채권에 매월 나오는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는 그 근저당 은행에서는 채권은행에서는 경매에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최 이사님이 여쭤보신 거예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름다운 지희 씨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
전 이 밑에 다른 거 할 거예요.
다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 지금 최 이사님의 자료를 상당히 그 잘 뽑으셨네요. 1번부터 무려 14번까지 있네요. 근데 이게 저한테 여쭤보신 건 이걸 읽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로 사시는 분도 경매에 대한 절차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제가 정확히 지금부터 4시간 전에 모처에 가서 응찰을 하려고 준비하는 곳에 임장을 갔더니 그 세 사는 아주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법원에 감정평가사님이 오셔서 임장할 때 저희 집 호실이 이쪽과 바뀌었습니다 하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렇죠.
하셨냐면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요. 우리 집이 경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옆집 경매 들어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요.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조금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1번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법원의 입찰 공고나 입찰 정보지를 보고 정확한 적당한 물건을 고릅니다. 2번 신문 공고는 입찰 물건의 개요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입찰기일 7일 전부터 법원에서 공람시키는 경매 서류를 열람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열람이 많이 없어지고 컴퓨터 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4. 현장 답사를 하여 여기서 현장 답사는 우리가 보통 임장이라는 일본식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입찰 물건의 상태 시세 및 세입자 관계를 확인한 후 응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여기서 세입자 관계 확인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최근에 멘토한테 계속 혼나는 게 임차조사 않고 응찰한다고 좀 혼나고 있어요. 이게
예.
단어인 것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문 열고 들어가서 연락하기가 좀 어렵죠. 5. 입찰 당일 응찰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대표이사 인감을 지참하고 정해진 입찰 개시 시간 보통 오전 10시에 입찰 법정에 나갑니다. 대리 응찰을 하려면 위임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여러 사람이 한 물건에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 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가 응찰한다 한 물건에 그러면 반드시 집행관께서 여쭙니다. 지분을 정확히 명기하셨냐고
그렇죠.
네, 2분의 1이냐 3분의 1과 3분의 2냐
네.
이걸 여쭤봅니다. 7. 경매 취하 정지 또는 연기가 된 경우에는 사전 공고 없이 입찰 당일 입찰 법정에 게시만 하고 경매 진행을 하지 않으므로 입찰 물건 목록을 보고 그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지희 씨하고 같이 가봤는데 게시물을 안 보고 응찰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바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8. 입찰표에 사건 번호 또는 물건 번호, 성명, 주소, 입찰가액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입찰 보증금, 보통 응찰가의 10%, 여기서 보통이라 하면 일반적인 건데 재매각이라고 빨간 걸로 찍어주는 법원이 있긴 한데 안 써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재매각은 어떤 경우는 20%, 어떤 경우는 30%도 있습니다. 함께
이게 물건에 따라 가격에 따라 다 틀리나요?
아, 법원마다 틀립니다.
아,
법원마다 유찰에 대한
근데 보통 대부분이 10% 아닌가요?
서울에서는 1회 유찰 시 20%씩 떨어지기도 하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 응찰 가격의 10%인데 재매각이 결정이 되면 조심하라는 뜻으로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재매각 사건에 응찰하는 경우에 10% 보증금만 가지고 들어가서
1등이 돼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예, 정확한 학교 다닐 때 1등 많이 해봤어요. 예, 1등이 아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예. 그래서 또 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약 1시간 동안 투함 예, 함에다가 응찰서류를 넣는다는 뜻이요. 끝나면 11시 30분경부터 집행관이 개찰을 시작하여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이때 낙찰받지 못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팁이 있습니다. 입찰 서류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인 이름과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네. 안 하시면 도장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네. 10. 낙찰기일 입찰일 이후 7일 이내에 법원 판사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부받았는지 등 낙찰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허가를 신청하면 선고하면 비로소 낙찰자가 확정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러 번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보면 아 이거를 대법원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날따라 대출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아 내가 뭐가 좀 확정되는가 보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자 11번 낙찰 허가 확정되는 즉시 항고기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낙찰 허가를 선고하고 난 뒤로부터도 약 7일 즉시 항고기간 이후 1개월 내 지정기일에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 상당히 긴 그 설명이 좀 축약된 느낌이 있습니다. 낙찰 허가를 선고받고 즉시 항고기간이 7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 입찰 당일에서부터 14일간은 자기가 소유권 행세나 최고가 매수인일 뿐이지 낙찰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항고 기간까지 지나면 바로 대금 납부 지정 통지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편으로. 네. 그래서 그날까지 돈을 넣어라. 즉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즉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뜻이죠. 아. 상당히 중요한 문장을 짧게 했네요. 12번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락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은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재경매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유료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경락이 취소가 되려고 미납이요? 하고 있는데 미납이 됐지만 다음번 경매 직전까지 납부를 하면 취득이 됩니다. 하지만 지연납 이자가 연 20%라고 써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금리입니다.
야, 엄청 비싸네요.
예, 자꾸 예. 지연 이자를 물으셔야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13. 대금 납부 소정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의 말소를 해당 동기소에 촉탁해 줍니다. 저는 촉탁이란 말을 잘 몰랐어요. 이때 촉탁을 쓰는 때가 요거하고 다른 경우 한 번 더 있지요. 지시.
보존 등기 아니에요?
보존 등기도 그런가요? 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양쪽에 사람이 있지만 그 이거는 판사의 중재에 의해서 일방으로 한다 해서 이게 촉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존등기 할 때 촉탁등기 넣잖아요.
보존등기는 신축으로 건물을 건설했을 때 네. 아, 그런 건 중요하게 딱 하셔야 되는데 전 중개사가 아닌데 네?
황지인님이 자격증이
그럼 촉탁을 있는 쓰는 때는 보존등기와 법원 경매에 대한 등기일 때 뿐이다. 14.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의로 비워주지 않을 때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퇴거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명도죠.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얘기를 하면 내보낸다는 소리고 강제로.
네, 그 이거면 절차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말도
보니까
많고.
보니까 뭐 이사비도 줘야 되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100만 원 줬어요.
이야.
근데 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됐든 채무자가 됐든 아니면 제3자가 됐든 자의로 비워주지 않을 때는 네. 예,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이 인도명령은 근원이 되더라고요. 아니 권원. 권리의 근원. 그래서 인도명령이 판사께서 결정을 해주셔야만 그 인도명령을 받은 그 송달까지 된 것이 완벽히 증명이 돼야만 집행관께서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먼저 계고를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하면서 먼저 또 그 이전에 현장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권리 관계가 이렇게 됐으니 좀 자진해서 비워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명기하는 건데 인도 명령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요즘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거 저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이러시는 분이 현장에 계신 분이 채무자하고 세입자 두 분이에요. 근데 요즘 배당 배제 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위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아들이고 채무자가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며느리인 경우도 이러다 보니까 아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때는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께서 세입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인도명령을 같이 넣는 게 번거로움이 없어지더라.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 한번 또 시간 낭비를 했어요.
아, 경험이 많으시네.
예, 그러니까 전액 배당을 받는 세입자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안 했는데 아뿔싸 채권은행 두 군데서 그 자리에서 배당 배제 신청을 넣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배당 배제에 대한 이의소를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명령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뒤져보니까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렇죠.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신바이님께서 이제 입찰 절차에 대해서 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일어날 유효할 점까지 아주 보충 설명까지 아주 참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입찰 절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예, 예.
경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입찰 절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지금 듣고 보니까, 그죠?
예, 예.
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 입찰 절차와 입찰 시 유의할 점도 우리 신방위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요. 아, 이런 게 바로 법원 경매구나. 이렇게 또 대리님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게,
예.
경매에도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뭐, 신분증도 가져가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몸도 가야 돼요.
아, 이거 혹시 본인이 안 가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나요?
대리인이 가면 무지하게 번거로워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황지희님을 통해서 우리 경매에 잘 해서 이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그래서 황지희님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 근데 뭐 아는 건 없지만 일단 여기 네.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정리를 잘 해서 네.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나면
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가 나는데 이제 종기라는 게 기간을 정해두고 그 날짜까지 왜냐면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아.
기간을 예, 언제까지 하라. 그래서 공고가 나요. 며칠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매각을 준비하는데 네 번째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그리고 공고 통지가 나면 이제 매각을 실시하죠. 보통 네. 뭐 경매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유료 사이트 보시잖아요.
예, 예, 예.
뭐 지지 옥션이든 스피드 옥션이든 굿 옥션이든 저는 뭐 이 앞전 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 일단 물건이 나오면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매각 날짜에 가가지고 네. 입찰을 보는 거고 이게 네. 유찰이 되면
네.
다시 이제 경매 한번 떨어져서 20% 서울은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됐다. 그러면은 매각 커브 결정 절차가 있는데
네.
이때 만약에 이제 불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다시
불허가 나면 다시 판사님께서 매각을 정해 주시죠.
그래요?
예.
근데 불허가 났다가
예.
이제 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있더라고요. 사연만은 공동묘지 비석에 사연 많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자주 있는 일 아니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지시 네. 그 유료 사이트만 좋은 게 아니야. 무료도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그쵸.
저 가끔 장치근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거기 그분 이사로 계신 그 두인 경매는 괜찮더라고요. 모바일로도
제가,
로그인 예. 되니까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좋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던 사연이고요. 두인 경매가 좋다는 거. 예전에. 왜냐면 제 돈이 없어서 보고 싶은데 못 볼 때는 힘들었는데 아는 교수님이 두인 경매가 무료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도 이걸로 이제 돈 많이 주고 못 보시는 분들은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왜 그 유료 사이트에서 불쑥 이렇게 무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다면 검색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쵸.
또 모의응찰하고 그 뒤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구를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발만 내질러 끝나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발을 내질러서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슬라이딩으로 떨어지면서까지도 그 골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검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은 그 어떤 그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료든 무료든 검색 좀 열심히 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 매각이 이제 오케이가 되면 네.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네. 때 미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재경매 나오고 그 재경매 때 아까 신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최저 그 보증금액의 20%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지방에 따라서 법원에 따라서는 네. 30%도 됩니다.
네네.
맞네요. 진짜.
그렇게 30% 입찰 보증금 내라는 곳을 공략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요즘에 엄청 그 저렴한 빌라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네. 1억에서 이제 1억 8천 사이를 다 뒤지고 있는데 이 미납된 게 은근히 있는데 그게 다 네. 근생 빌라인데 근생인지 모르고 빌라인 줄 알고 받았다가 근생이더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한 1억 5천이다.
예.
그 매매 물건이.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매를 참여하잖아요.
예.
그럼 1억 5천짜리면 저희가 현재 현찰을 한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지 경매를 낙찰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현금은 일단 그때 들고 들어가는 돈 최저 보증 금액의 10% 그리고 제가 써낸 금액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원래 나머지를 다 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이 다 이제 거기 가면 뭐 딜러분들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네. 뭐 신용도에 따라 정말 틀리겠지만 뭐 못해도 60, 70% 정도는 이제 뭐 신용이 나쁘지 않으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전에 홍 팀장님이라고 홍영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신탁도 있고 하니까 방법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은행 같은 경우 보통 금리가 저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한 70% 정도는 대출을 해주는 걸로 제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우리 황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신용의 문제가 좀 급수가 좀 낮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제2금융권도 쓰고 사실 우리가 좋게 말해서 그렇지 제2금융권이 대부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말만 그냥 저축은행을 쓰는 거지 이자는 똑같이 대부업하는 사람도 이자는 똑같습니다.
저축은행은 한 2금융 2금융은 새마을금고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죠. 요즘은 저축은행도 그렇고
2금융이에요?
그건 3금융인데
네. 3금융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금융, 2금융 하면 1금융은 뭐 하나은행
아니 저같이 버린 몸은 그 꿔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을 이렇게 좀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대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오히려 1금융이 대출 받기는 더 쉬워요. 왜? 생각을 해보시면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됐으니까 2금융을 가는 거고
그쵸.
2금융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3금융을 가는 거고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아니면 대부로 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여태까지 속아 살았나? 이거 왜 난...
자, 가면 갈수록 대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예.
옛날에는 대출이 잘 됐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대부업체나 3금융권을 가면 이 보증금 가지고 대출이 안 돼요. 왜냐? 장기간 써야 되니까 첫째 보증금이 얼마냐?
네.
월세가 얼마냐? 근데 월세가 무조건 높으면 그 대출은 안 된다고 봐야죠.
아, 좀 어려워지는데?
아,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말로 쓰면 이제 사채를 하는데 요즘은 대부업이라고
네, 하는데 예, 예.
오히려 대부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유 좀 그러니까요.
그런가?
안 되는 거 해주는 거.
아, 나 좀 어려워. 아까 저 우리 네.
그래서 이자를 법정 네. 이자를 우리가 39%인가 그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대부업도.
네, 네,
근데
네.
보통 우리가 1금융권에서 보통 대출 받는 금액이 뭐 3%대. 근데 거기서 뭐 30몇 프로 그럼 돈 차이가 엄청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은행 대출이나 이런 관련했을 때는 저번에 우리 그 신방인님께서도 그때 그 팟캐스트 하시면서 그 뭐 좀 대출 전문 분야 오신 분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금융권은 가면 갈수록 대출이 더 어렵다. 그리고 특히 사채는 완전 어렵다. 왜? 1금융권 직원들보다 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사채하시는 분들이다.
아, 그렇게 그렇죠. 끝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제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지인님이 말씀하신 끝에 보충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저는 현업이나 마찬가지니까 물건이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빌라를 응찰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텀이라고 할까요? 입찰하고 낙찰을 최고가 매수인이 돼서 항구기한까지 지나서 대금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도를 하고 수리를 해서 임대나 매매까지 가는 경우까지 총 투입하는 비용을 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라면 제가 좀 과잉 수리 논란이 좀 있는 사람인데 한 3, 4천 정도로 끝내는 그런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한 사건을 끝내고 넘어가는 방법을 쓴다.
보통 우리 항진님께서 지금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금액에 따라서 이제 약 10% 또는 20% 정도만 일단 금액이 준비가 되면
예, 예.
우리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짚고 예, 예.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항진님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경매를 참여하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일반인 참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과열이고요. 저도 지금 네. 열흘 2주째 네. 임장과 이제 입찰을 보고 폐차를 계속했는데 네. 가격 조사를 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그 수리가 돼 있고 금매물로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네.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열 군데 넘게 알아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용기가 있으시네요. 연속 5회 연속 폐차를 하고 지금 이 얘기 돼요. 일반인이 경매 두르지 않기를 바라는데.
예. 강인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곤혹스러운 겁니다. 예. 자꾸 경매 대중화가 되면 이게 지시같이 자꾸 이렇게 주도적 주도면밀하게 막 뒤진 거 가봐야 금액 적게 써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혹시 우리 경매 전문가답게 아주.
아니, 전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은. 제가 입찰 아까 이제 우리 신방위님께서 이제 입찰에 대해서 뭐 절차도 말씀하셨는데 입찰 중에
예.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 신방위님께서 간단하게 기일 입찰은 어떤 걸 기일 입찰이라고 하나요?
기간 입찰이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기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 입찰은 일정한 기간 동안 예. 응찰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간 입찰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기일 입찰은 지금 서울에서 대부분 경매법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기일 입찰이죠.
네.
날짜를 정해서 그날 입찰해서 그날 바로 판가름 내준다.
아, 이게 기일 입찰이라는 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 판다.
예, 예, 예.
판다라는 게 예. 기일 입찰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간단하게 아주 예. 잘 알아듣게 아주 설명을.
아까 방송 전에 그러셨잖아요. 방충망하고 방범창하고 헷갈렸잖아요. 이게
아,
이게 마찬가지. 기일 입찰이냐 기간 입찰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아까 그 경매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한지님.
네.
경매를 참여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아니 뭐.
몸만 가면 돼요.
아니 몸만 가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이제 신분증 이게 이제 주민증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이게 본인 도장인데 본인이 지적할 때는 인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입찰 보증금을 가져갈 건데 그건 이제 보통 거기 법원에 있는 은행 있잖아요. 신한은행. 거기서 이제 한 장으로 끊어 가지고 가지 현금을 넣는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잘. 그렇게 준비하시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바빠서 못 오시고 대리인이 오신다 네. 그럼 이제 대리인 본인의 도장 네. 그리고 위임장 그러니까 네. 인감 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들어가는 사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돈 입찰 보증금 가져가시는 거라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붓기만 하면
경매에 참여하고
네.
이제 모든 준비물을 갖춰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신방위님과 황지인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법원 경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법원 입찰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는 입찰 절차에 대해서 또는 입찰할 때 주의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우리 황지인님께서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아주 진짜 명확한다. 우리 신방위님께서 기일 입찰이란 뭔가. 저는 기일 입찰이라는 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갑자기 아 날짜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게 기일 입찰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황진님께서 경매 참여 방법과 또 경매를 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될 준비해야 될 준비물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좀 일부로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예.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자, 뭐 경매시 입찰 요령, 뭐 경매할 때 주의사항, 뭐 대금 납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등 2부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 2부에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